출애굽기 33번 메시지 하나님이 백성의 욕을 다루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출애굽기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바로와 애굽인들을 다루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인들의 완전한 패배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맞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 즉 생명 없는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40일도 채 못되는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애굽인들에게 악재를 보내셨고 유월절 밤에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애굽 군대가 수장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백성을 그분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마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열두 샘과 칠십 종려 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백성의 탐욕스런 욕망. 16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첫달 14일입니다. 그러므로 16장의 기록은 유월절 후 꼭 30일 일제에 일어난 것을 기술합니다.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충족시키신 것에 충분히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큰 사건이었으며 홍해를 건넜던 것은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라와 엘림에서의 체험들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불평하고 애굽의 고기 가마를 갈망한 것은 마치 그들이 아무 체험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 중에서 16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장이 12장이나 14장보다 더 위대합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보았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을 봅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천연적인 백성이 하늘에 속한 요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님은 보리떡과 생선들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있는 만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옛 피조물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도 우리에게 만나의 본질이나 성분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만나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확실히 옛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옛 피조물 안에는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16장에는 두 가지 기적, 즉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옛 창조에 속합니다. 바람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았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기적이나 그것은 천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보낸 것은 다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지만 만나의 요소가 무엇이었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지상의 모든 음식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 음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음식은 옛 피조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먹는 것에 따라 삽니다.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고기를 먹는다면 우리는 고기로 조성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만나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들이 만나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백성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만드는 음식이었음을 압니다. 하늘에 속한 이라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먹도록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분의 의도가 그분의 백성의 본성을 바꾸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존재, 바로 그들의 구성 성분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치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광야, 즉 분별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의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외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변화, 생명과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바꾸기 위한 길은 그들의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성분으로 조성되었었습니다. 세상의 성분이 그들의 구성 성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늘에 속한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었던 모든 것은 애굽의 음식이었으므로 본성적으로 애굽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분별된 광야로 이끌려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음식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성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적인 근원에서 나온 어떤 것도 먹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성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온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에서 나온 음식으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적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시기 전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는 백성을 더욱 육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추라기의 본질과 본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질과 본성에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범주, 즉 다른 나라와 다른 영역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나를 보냄으로써 그분의 의도가 그분의 백성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치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구성 성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땅의 것인 애굽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의 행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존재, 즉 내적으로 짜여진 우리의 구성 성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애굽의 본질로 조성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성분으로 조성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분을 믿고 안식하자. 최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상기하자. 그분은 바로를 처리하셨고 장자를 죽이셨고 애굽인들을 패배시키셨고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는 대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대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그들의 말은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백성의 불평으로 인해 만전바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모세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그가 패배했고 백성이 원망으로 인해 만진바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만일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더 강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고기 가마를 기억하나 애굽의 복장과 노동과 고통들은 기억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를 복장에서 끌어냈다. 왜 너희는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모세는 승리한 편이지만 완전히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실제이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목적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에 있어서 목적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가 굶는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금식합시다. 심지어 그분이 여러 날 동안 식사를 보류하게 하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꼭 맞는 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잔치 대신 금식을 택하셨다 해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였었다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만나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나를 보내는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애굽의 성분을 하늘에 속한 성분으로 대치시키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산출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러한 신진대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명목상으로는 애굽인들이 아니었지만 본성과 구성 성분에 있어서는 애굽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만나를 줌으로써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위치적으로 구해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기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애굽의 음식을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바꾸어 너희의 구성 성분을 바꾸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너희의 본성과 존재를 바꾸겠으며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조성하겠다. 나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먹이지 않겠다. 나는 날마다 하늘에 속한 음식, 내가 거하는 하늘에서 나온 음식을 보내겠다. 이 음식은 너희의 구성 성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임으로써 우리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이제 그분의 백성이 음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이해에 따라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음식을 보류시켰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악심을 품는다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을 찬양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고 악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아침에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아주 피상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장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빛비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읽는 것을 전형적이고 비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 여전히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기 원한 것을 출애굽기 16장이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살기 원하면서 그들이 애굽 음식을 즐기던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음식을 바꾸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음식을 잊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음식, 전혀 어느 누구도 먹지 못했던 음식에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며 너희가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기 원한다.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나의 천연적인 이해에 어떠한 신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을 읽고 있었을 때 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천연적으로 이해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연적인 관념으로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가 이 장을 말하기를 요구하신다면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이상을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 장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장을 고찰했을 때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비춤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애굽의 생명으로 계속 살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여기에서의 요점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의 음식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후 즉시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고의로 지체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들의 음식을 더 일찍 바꾸셨다면 백성은 충분한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필요를 알 때까지 기다려서 하늘의 만나를 보내야만 그들이 더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만나 때문에 두 번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에게 징계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백성은 1년이 지난 후 다시 애굽의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나님에게 심하게 징계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 속한 음식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분의 백성에게 좋은 아버지이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징계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1년 후에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징계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이 광야에 이르기 전에 만나를 보내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시기 위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들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메추라기로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신 애굽의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육에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을수록 그들은 더 육적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음식은 백성의 육과 일치했고 그 육에 영양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다른 범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옛 자아에 따라서 옛 인격에 따라 불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여기서의 육은 우리 존재의 탐욕적인 부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존재의 총체, 즉 우리 옛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육적인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신 때는 출애굽기 16장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그분의 징계는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34절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다량의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주님은 30일 동안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은 거대한 메추라기의 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인가. 백성은 처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메추라기의 넌더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고기가 그들의 코에서 넘쳐날 때까지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은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차를 갈망한다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기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 그분의 분노, 그분의 충족시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량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실증나도록 많은 차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나 당신은 그분의 노여움을 체험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던 바로 그 차에 실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일 때 돈을 매우 사랑했던 어떤 믿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가 된 후 그들이 사랑했던 돈에 실증을 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영적 사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교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에 따라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지 말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굽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갈망하던 것을 당신에게 주신다 해서 그분이 당신에게 동의했고 기뻐하시며 당신을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것은 그분의 분노와 노여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의 분노로 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적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목적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행동하지 않기를 배워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음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며 우리 위에 만나를 내리는 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음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할 것입니다. 백성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당할 때에는 그분의 임재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집회에서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세상적인 오락을 탐닉하려 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은 매우 활동적이시며 성가시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나타남은 아닙니다. 백성에게 그분의 충분함을 보여주심. 그뿐 아니라 대개 소극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 중에 다수가 주님의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에서 주님이 참으로 충분하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동에서 온 한 형제는 매우 가난하게 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그는 박사학위를 가지게 되었고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충분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섯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충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님에게 더 물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60만 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30일 동안 먹이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의심을 품었음을 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에게는 양떼나 소떼나 생선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거대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후 갈망했던 것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다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코에 넘쳐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 사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차와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것들에 실증나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의 충분함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분의 충분하심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만족시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집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기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주님께 우리가 더 이상 차나 집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매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로 만족합니다. 만나는 단순하게 옵니다. 그것은 결코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는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만나로 인해 괴로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심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은 영원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음식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38년 이상 계속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음식에 만족하고 애굽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기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인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목적 있는 분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걱정하거나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정확한 때에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누릴수록 우리는 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잊어버리고 기뻐하면서 하늘에 속한 음식에 만족합시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 속한 공급을 누립시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지상의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위에 하늘에 속한 음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육을 채우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음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육을 다루는 참된 다룸입니다. 육을 다루는 이 문제를 비상적으로 고치라는 어떤 기독교 교사들은 육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 전체가 남아있던 조각들로 잘려졌던 그것은 여전히 육입니다. 육을 다루는 합당한 다룸은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있었을 때 이 방식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이 음식은 그들을 애굽의 요소, 즉 그들의 육과 일치하는 요소를 가진 백성들로 조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의 육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육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다른 음식을 주어서 그것으로 그들을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음식이 더 이상 애굽의 식료품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육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총체 안에 있는 육일 뿐입니다. 이 육은 조각들로 잘려진다 하더라도 육으로 남습니다. 육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굶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음식을 바꾸시고 그들의 육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의 음식을 바꾸고 하늘에서 온 만나를 그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분은 그들이 다른 구성 성분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음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재조성되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